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예수 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0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다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다.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였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낸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굳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 계명을 써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합하여 놓으신 것을 나누어 놓아서는 안 된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와 제자들이 집안에 있게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여쭈었다. 예수께서 대답해 주셨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도 역시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고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예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인사하며 여쭈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어느 누구도 선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러나 내 물음에는 대답해 주겠다. 너는 이런 계명들을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남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모두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 남자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남아있다. 가서 내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뒤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는 예수의 말씀에 울상을 짓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더 쉬운 일이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 수군거렸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기쁜 소식을 위하여 자신의 가정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논밭을 두고 온 사람은 그가 두고 온 것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논밭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런 것들과 더불어 박해도 받을 것이다. 그러다가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중에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라워하고 뒤따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사도를 따로 불러놓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두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거기서 사람의 아들이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비웃고 그에게 침을 뱉을 것이다. 그들은 그를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렸다. 선생님, 우리 두 사람을 위해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바라느냐?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앞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게 될 때에 저희 두 사람을 선생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너희도 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세례와 꽃 같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것과 똑같은 고통의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받는 것과 똑같은 세례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다른 열 명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통을 떠뜨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한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관리들은 권력을 휘두르기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도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고 왔다. 그러고 나서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큰 무리가 뒤따르고 있었다. 길가에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 그는 눈이 멀어서 늘 돈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가 나사렛의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 눈먼 사람을 꾸짖으며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다. 저 사람에게 이리로 오라고 하여라.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말하였다. 자, 힘을 내어 일어나게. 예수께서 부르시네. 눈먼 사람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그 자리에 남겨둔 채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눈먼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 길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11장.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삭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삭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삭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루우를 낳았다. 벨렉은 루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루우는 32살에 수록을 낳았다. 루우는 수록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수록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수록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받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예수는 나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상에 패하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여리고성의 놀라운 승리의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격하지만 여리고성보다 견고하지 못한 아이성에서 아군의 전사자만 났을 뿐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으로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것을 조적질한 일로 온 백성이 간담이 높고 패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동일하게 십자가를 통한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명하신 전투를 치러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꽃 같은 입장의 패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라고 이 문제의 해결이 엎드려 기도함으로 해결되어질 성격의 것이 아님을 지적하십니다. 물론 이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린 여호수아의 자세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엎드려 있음에 있지 않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또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1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개인의 죄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처음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신 바 있습니다. 6장 17절 19절이었죠. 저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야훼께 바쳐 없애버려라.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라. 없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없애버리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지 말라. 그랬다가는 전멸당하는 운명을 이스라엘 진영에 스스로 불러들이게 된다. 은이나 금이나 동제품이나 철제품은 모두 야훼께 드릴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야훼의 금고에 넣어야 한다. 공동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마치 사울을 아말렉에게 보내시며 명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18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취해도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어디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여호수아 8장 2절 중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거나 더럽히는 것은 절대로 허락지 않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아간이 훔친 것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나일 땅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전리품 중에 겨우 그것을 가지고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는 행위는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는 행위죠. 이기적인 사람 본성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숨기는 죄의 사악함을 보여줍니다. 훔친 물건들을 상징적으로 이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할 땅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것은 당시 최고의 부자들이 걸치는 부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땅에서의 영광을 과시하려는 죄악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귀도를 옷 입는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귀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귀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두 번째 취한 것이 은 200세겔이죠. 은은 재산적 가치보다는 식물의 독소를 구분하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영적인 의미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고 볼 때, 은을 감춘 것은 하나님의 공의성을 가리워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은이 찌꺼기나 녹슬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에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세 번째 아간이 취한 것은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입니다. 금은 성경 속에서 언제나 불변하는 재산적 가치와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황금이 바쳐졌습니다.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데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황금 같은 약속을 감추어버리는 죄악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속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로마서 1장 23절에 바울의 탄식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장막 밑에 묻어버리고 썩어질 땅의 가치를 영원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아가는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 1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다시 공동 번역으로 보면 12절이 그리하여 저희들은 스스로 부정한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 군이 원수들과 맞설 수 없게 된 것은, 원수들에게 등을 보이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그 부정한 것을 치워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더라고 전하며 이렇게 일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 그 부정한 것을 치울 때까지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으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여 십자가의 승리를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요.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그 다음의 싸움의 대상들을 정복해 나가는 귀중한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속에 아간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는 이기주의적 불신앙의 행위와 사라질 땅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가려버리고 사람의 이기주의적 독선으로 채워질 때 이러한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그 약속의 효력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가 단순한 사람의 사교장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에 두고 사람이 영광을 서로 취하려 할 때 교회는 마귀와의 전투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이 사건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25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찬송가 323장 2절에 찬송을 쉽게 드리지만 이 찬송을 드릴 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골골짜기의 돌무더기인 겁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시험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를 따르면서 헌신한 여러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출신 지역과 이름이 밝혀진 인물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르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나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한나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과 24장에 아주 짧게 그에 대해 두 번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요한나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는데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나는 궁정 출신의 귀부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구사는 헤롯의 청지기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남편이 오늘날 재무장관의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왕실 고위관리의 부인이 예수를 따랐다는 사실은 당시에 충분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둔 남편 덕분에 풍요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며 섬겼습니다. 당시 고위직 가운데 예수를 따른 사람이 물론 더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를 조용히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요한나의 태도는 세베드의 어머니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세베드의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높은 주의를 달라고 예수께 청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성애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왕실 고위직에 있는 남편을 둔 요한나가 예수를 섬겼다는 것은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볼 때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 부활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린 여인 가운데 하나로 요한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24장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요한나는 궁정 생활에서 당시 헤롯 임금의 잔인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헤롯은 아버지의 조카 딸이자 동생의 아내인 헤로데아와 결혼하기 위해 자기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후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합니다. 요한나는 궁정에서 이 모든 사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쾌락과 부와 독재가 만연하는 궁궐에서 요한나는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서 헤롯 궁전의 잔인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구세주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예수를 따르며 섬겼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주를 따르고 섬기는 한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가치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요한나처럼 우리도 이 세상 화려함이 아니라 주의 궁정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 신앙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I am not.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세우신 계획을 저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더해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기쁨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애쓰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방송을 후원하는 손길들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생각하며 이 일이 가능하도록 이 낮은 곳까지 내려와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